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신약성경 안에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27권 가운데 사복음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쭉 시작이 돼서 저 끝에 유다서까지는 서신서인데 주로 내용이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요한 계시록에 하고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거의 한 5분의 3이 역사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이 역사서 가운데 네 개의 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신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행적.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두 개의 역사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을 연대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연대순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로마까지 가서 같이 함께 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다. 그러니까 2부작인 거예요. 누가의 2부작. 1부작은 누가복음이고 2부작은 사도행전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한 AD 65년경,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잡혀간 거, 여기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AD 한 65년경까지의 그 일을, 얼마 동안에 그 일을 기록했냐, 약 한 33년 동안에 그 일을 여기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가서 보면 1장 1절에 오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 그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이 됐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영어로 다 이제 가서 보면 사도행전은 The Acts of the Apostl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 그대로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들의 행적. Acts라고 하는 게, Act라고 하는 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의 원래 이름이, 그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명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글을 이제 뜻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12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 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앞부분, 특별히 1장에서 12장에는 주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이 두 사도, 그 두 사도도 사실 거의가 다 베드로의 일이라고 보면 돼요.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28장은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오직 바울이라고 한 사도의 행적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사도가 몇 사람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이 나오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세 번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장에 가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의 이름이 이제 한번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마띠아라고 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사실 마띠아가 사도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이와 같은 그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인데, 크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행적과 그 다음에 바울의 행적 이 두 개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사도들 가운데 두 사람. 자, 그래서 이 책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들이라고 한 이 사람이라는 도구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그런 일, 그 행적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께 행하신 그런 일들, 계속해서 진행돼 나가는 일들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가르치셨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은 여러분, 이제 교회가 처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은혜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의 경륜 시대, 교회 시대에 교회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을 보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을 따라 교회를 형성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8장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서 그 사이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거기 1장에서 7장은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회가 확립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얘기를 안 하고 다 이방인으로 지금 생각하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1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장에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꼭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순절 성령 강림 물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대상이 100% 유대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서 살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8장에서 28장에는 사마리아와 땅끝들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지역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겠죠. 그렇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이번엔 이방인들이 예수님 있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회든 아니면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든, 교회가 이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돼요.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까지 말씀이 전달이 되는 이러한 그 긴 역사,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한 33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몇몇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게 이제 11년 반쯤 됐어요. 얼마를 더 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중에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은 핍박이 있고, 그렇죠, 고난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걸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신약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기록을 우리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의 패턴인 거예요. 패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새 일을 시작하면 그럼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저 용기 있게 나가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행적을 가서 보면 항상 공의롭게 정의롭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간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의 책에 그게 낱낱이 기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가서 그 기록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했지만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예배당 지은 거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예배당을 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했잖아요 여러분. 했죠. 그거 하고 나서 지난해 11억을 갚아줬어요. 5억만 갚아도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지난해 무려 11억을 갚아드렸어요. 여러분 돈 빌려주신 거를. 제가 이런 거 가만히 보면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이걸 계획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행적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바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올바른 길.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꼬리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생명, 삶도 라이프고 생명도 라이프인데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이제 드러나 있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몸된 이와 같은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사복음서든 아니면 사도행전이든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1장을 보는데 1장 9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승천과 함께 어떤 약속이 있어요.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와 같은 그 구절들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형성이 돼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잃지 않았던 핵심의 복음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재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결국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휴거받게 되고 세상이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렇게 충만하게 내려오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기록된 2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핵심절은 저와 여러분이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외웠던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28장이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증인이 되는 그 행적이 1장부터 28장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먼저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사도바울 맥잡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맥잡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사도행전 강해가 된 거예요. 9장부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1장부터 8장까지 뭐 7번이든 8번이든 이렇게 이제 강해를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강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이상하게 1장부터 8장이 뒤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라고 해서 서른 몇 개가 되겠죠. 그거를 1번, 2번 해서 쭉 이제 올려놓으면 그럼 결국 이제 사도행전 이제 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1장부터 8장까지를 강해를 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1장에서 8장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하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런 사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8장에는 특별히 1장에서 7장에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넘어가는 변천 과정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변천 과정.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 이런 데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변천 과정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어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신약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변천기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변천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관한 교리든 교회에 관한 교리든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어디서 넘어지냐? 변천 과정에 주어졌던 그런 말씀을 그거를 확고한 교리로 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변천 과정이에요. 변천 과정. 그렇죠? 이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예, 이 교회 시대의 교리는 모든 것이 확고하게 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한 교리를 우리에게 완성해 줬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를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데를 봐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걸 구분을 안 하고 어느 한 구절을 딱 따다가 이런 교리를 만들면 그러면 편견이 들어간 그런 교리가 되고 그 교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 가서 구멍이 나서 새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잘못 믿으면 또 잘못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은 정말 그 중요한 변천기를 다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은 늘 하듯이 위얼스빈 목사님의 이 강의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나가고 또 제 생각을 더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릴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왜 필요하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다음엔 뭐가 있어요? 로마서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서가 다 끝났어요. 복음서 끝나고 다음에 갔더니 글쎄 갑자기 로마서가 나오면 아니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누구나 궁금해할 거 아니야. 교회가 안 세워졌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여기까지 무슨 교회가 안 세워졌는데 아 로마서가 갑자기 나오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 도대체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나 이거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에 대한 과정을 묘사하는 무슨 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자,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 52절 보겠어요.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걸 보고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 그래서 이제 1부작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2부작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1부작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2부작이 시작이 되면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렇죠? 이게 이어져야 2부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2부작인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찬양하고 하면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보낸 거냐.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마 고위 관리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물론 그리스도인이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거 가서 보면 이게 분명히 편지거든요. 누구에게 보낸 거냐, 데오빌로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은 데오빌로란 사람에게 누가가 보낸 편지다 이렇게 하는 거에 그게 아마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일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가 뭐예요? 누가복음. 그렇죠. 1부작 누가복음은 뭐에 대한 거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할 때까지 거기 일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제가 예,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장에는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자,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이 1장 끝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 대신 또 하나의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도를 제비를 통해서 이제 뽑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뽑아서 어떻게 돼요? 12명을 완성을 해야, 그래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거기 성령이 강림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열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그렇지, 12사도, 이게 완성이 돼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약속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남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 이거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2장인데, 아, 2장을 맨 앞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나가면 얼마나 좋은가. 그, 저기랑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성령님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거 하면 좋은데, 1장 가서 읽으면 어디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잖아요, 1장이. 근데 1장이 왜 필요하냐. 성령님 강림하시기 위해서 12지파를 위한 12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마무리해야, 그래야 성령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다.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영어로 갔으면 패션이란 말로 써 있어요. 패션. 패션이란 말이 순환이라는 얘기. 여러분, 마태 순환곡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 패션. 이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죽여요? 유월절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1월 14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1월 17일이 되면 무슨 절기가 와요? 첫열매 절기가 와요. 초실절이 와요. 그렇죠. 초실절. 그 초실절에 부활의 첫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의 첫열매로. 그렇죠. 이때부터 50일을 세면은 그러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50. 순이 열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냐?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며칠이 남은 거예요. 열흘이 남았는데 사도들은 아직 모르죠. 언제 올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 예, 여러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이집트 탈출 이후에, 그래서 어느 때, 예, 어느 때 율법을 수여해 주시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 구약에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날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하다가 3천 명이 죽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 시대도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지냐? 오순절날 이루어지는데, 신약에는 3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이 아,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잘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제자들은 모르죠. 오순절 날 오는 거는 예수님이 오순절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뭘 해줬냐. 내가 분명하게 부활했다. 그거를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줬다. 영어로 infalli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infallible 영어로 이게 fall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in을 붙인 건데 fall은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in이 붙으면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infallible하다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확실 절대 무오하다고 할 때 infallible 하는데 우리 성경에 infallible 한 게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여기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세상에 곳곳에 들고 나간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줄기차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한 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게 부활이다. 그렇죠? 이 부활의 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부활의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이걸 아주 확고하게 그저 믿음이 선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전달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했다.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가서 보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왕국은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와 같은 영역을 우리가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많이 안 나오고 거기 나오는 왕국은 거의 다 뭘로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 그렇죠? 그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와서 이루는 땅에서 이루는 그 메시아 왕국. 이거를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하늘의 왕국이 갖고 와야겠다. 이거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이제 끝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 제자들에게 여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는 하늘의 왕국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로 중심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 유대 팔레스타인 여기 이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이제 확장을 하셔갖고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도착을 한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내용이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너희는 가서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전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 이방인 포함해서 온 세상에 가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네 번째 그들과 함께 모이사 4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시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거기 또 나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다 이미. 무슨 얘기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면 사복음서가 진행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까지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의 침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제 약속한 걸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뭐냐? 성령님의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이 이걸 언제 기록한 거냐? AD 90년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AD 90년경에. 자, 그래서 요한이 이 장막절 지키는 이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37절에 마지막 날 곧 그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39절에 뭐라 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고 나중에 승천까지 다 해야 이제 영광을 받잖아요. 그 영광을 받은 이후라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해진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걸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건 뭐예요?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침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마태복음 이제 3장을 읽고 거기 가면은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침례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다 우리 기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불세례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불세례는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해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이게 성령 침례고 그 다음에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는 게 그게 지옥불 속에 푹 잠그는 아시겠죠? 정죄의 침례예요.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행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침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 불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왜 불침례 얘기를 안 할까요? 사도행전에 불침례 얘기를 안 해요. 아, 지금은 다 구원받아 지금 사도들이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거기다 불침례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주겠다고 하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불침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사람만 불침례 받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감옥에 가서 너무 추워갖고 불세례를 달라고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지옥 불 속에 집어넣고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거야? 심판을 하시고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그 개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꾸 불을 뜨거운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이 몸이 뜨거워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뭐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침례만 받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침례 받으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자, 왕국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반 내내 얘기하신 게 뭐예요?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드디어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 이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국은 다른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죠. 지금 동상이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상이몽. 제자들은 계속해서 열두 왕좌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열두 지파를 다스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아 이런 왕국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꾸짖지 않으니 왜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 그 왕국이 너희가 원하는 그 왕국, 메시아 왕국, 땅에 이루어진 그 왕국, 그것이 이루어진 그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거 알 바가 아니다. 뭘 얘기하는 거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열두 지파 통치하고 이런 왕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왕국은 아버지께서 이루실 때에 이룰 거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 이제는 하늘의 왕국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그때까지는 왕국이 연기가 된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면 메시아 왕국 이루는 게 최대의 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때나 그 시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능 안에 둔인 거니까 이제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달이 돼야 되니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 후에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는 지금 식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대가 바뀌었다 얘들아 이걸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 깨달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나서 세상 끝까지 이 증인이 돼서 다 전파가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온다. 어디로 다시 오느냐? 그 내용이 9절에서 이제 11절에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이제 가셨어요. 올리브산. 그래서 우리 지난해 우리 예루살렘 같이 한번 갔었잖아요. 한 50명이 가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올리브산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교회다 뭐 해갖고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이런 전승이 내려와서 거기다 교회를 졌다. 그게 맞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바로 그 교회터로 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 천사들이겠죠. 그들 곁에 서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9절에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오신다고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 올리브산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일이 일어나냐? 이제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면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들은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 7년 동안에 환란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환란기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지상으로 어디에 올리브산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어떤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려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너희가 세상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지 왕국 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이제 모이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약 1.5km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규정을 정한 거예요. 1.5km까지는 다녀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안에 가까운 그런 거리 안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의 그 이름이 이제 거기 13절에 나오고 14절에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분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와 간구를 했다. 15절 가서 보니까 여기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약 120이다. 그래서 우리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14절에 그 기도와 간구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하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제 기다리니 우리가 모든 것 준비하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이 15절에서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가서 보면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게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패턴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패턴. 가서 보면 말씀 선포와 기도,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말씀 선포와 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제 한 것이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고 꼭 기도 모임에 이렇게 다 같이 오셔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성도들이 늘 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고 사울도 기도하고 그렇죠. 그다음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구출 위해서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죠. 바울이 잡혀가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 계속 기도와 말씀 선포가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도 가서 보면 함께 모여서 공적인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번 마지막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번 주에는 다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제비 뽑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비를 뽑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또 어떻게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15절 가서 보니까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이제 15장에는 베드로 대신에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15년 지나가니까 베드로를 대신해서 야고보가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하는 게 그 안에 나오고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애 할 때 가장 먼저 수제자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여기 지금 리더로 다 등장을 해서 일을 이끄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어로 얘기하면 organization이에요. 조직이에요. 조직이면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organism이야 또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근데 유기체 얘가 돼도 모든 명령은 여기서 오는 거죠. 머리에서. 여러분 손이 명령합니까 저에게? 네, 어디서 머리에서 오잖아요.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 똑같다. 맞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명령하는 머리가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사람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기관 가정에도 머리가 있어야 되고 국가에도 머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래야 이걸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열 명이든 예, 머리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못하면 교회 안에 반드시 예, 파탄이 생깁니다. 파탄 인생이 다 똑같다 하면 교회가 중구난방이 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을 하고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이게 그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런 뜻이지 그날 처음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날 구원 받은 것도 아니 이미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열두 사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 기록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갔으니 한 사람을 더 채워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향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으니까 반드시 열두 명의 사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럼 한 사람을 대신 세워야 되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가 될 필요가 있었다 얘기하면서 이미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들을 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나에게 적용이 된다 하니까 다 눈이 뜨인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다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게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거구나. 그렇죠? 시편 41편 9절 예를 들어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거구나 이걸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져갔던 그 서른 양 은 서른 개로 아 이게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다. 아겔대마다 뭐 이런 얘기가 아겔대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20절에 시편 책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아 결국은 이 사람이 그의 처소가 이제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게 만들어서 아무도 그 안에 이제 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의 감독직 그가 감독하던 그런 일 하던 것 다른 사람이 취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요한 침례부터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셨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해서 가룟 유다 대신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고 어떻게 두 사람을 선정을 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는 요셉과 이제 마띠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소서. 그래서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떻게 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영화하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they gave force their lot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렇게 둘 중 안에 하나를 제비를 둘 바구니에다가 두 사람 이름 놓고 이렇게 제비를 뽑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제비를 던지는 거예요. 각 120명이고 있으면은 나는 저 사람이 좋습니다 뭐 한다 하고 자기 제비라고 하는 건 영어로 lot으로 돼 있어요. L-O-T 그게 뭐예요? 자기 몫이거든요. 자기 투표권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 제비를 던졌다 그러면 우리말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던진 거예요. 그렇게 던졌더니 많은 그 제비가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마띠아에게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여튼 뭐 나무 조각이든 뭐든지 갖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 던졌더니 그게 마띠아 쪽으로 많이 이제 떨어져서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이제 계수가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얘기하냐. 왜 다른 사도를 택하냐. 이제 바울이 나올 텐데. 그럼 12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사도가 될 조건이 안 맞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될 조건이 안 맞아요. 요한의 침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중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니 바울은 거기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명을 더 세워서 이름 12명이 돼요. 12명이 지금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이방인들을 위해 세웠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마띠아는 성경에 여기 한 번뿐이 이름이 안 나올 정도로 미미한데 도대체 왜 마띠아를 뽑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띠아 말고 다른 사도들도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얘기하자면 누구하고 누구만 나와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나오고 야고보 죽을 때 이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머지 사도들도 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그렇죠? 근데 2장에 가서 보면 마띠아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한번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겠어요. 가서 보면 성령님의 충만이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14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여기 마띠아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띠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역할한 사도입니다.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사역이 7장까지 계속이 되잖아요. 그 계속되는 동안에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띠아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도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통해서 이렇게 뽑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 기록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걸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열흘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셔서 폭발적으로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